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다 찾으셨으면 24절과 2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교제에 대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하면은 저 누구하고 이성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면 아, 또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인간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뭔가 사귀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친목 행사들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떠들고 공차고 이런 걸 가지고 교제한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제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또 성도들끼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교제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제 활동 자체가 사람들끼리 사귀는 활동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인간적인 친목 자체가 교제는 아닙니다. 또 가끔 가다가 제게 낯선 새로 오신 분을 소개시켜주면서 김영재님 이분하고 교제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붙여주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뭘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하기가 좀 힘드니까 좀 붙잡고 좀 설득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주고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떠맡아가지고 교회에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이나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는 것 역시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다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제가 많았는데 이 교회는 내보면 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 오후에 또 특강 말씀, 밑에 새신자 성경 공부, 주일 학교 내 성경 공부만 하고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아예 오후 예배 전부 다 없애버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니 우리 교제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교제를 말합니까? 그분 말씀이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모든 걸 다 털어놓는 데입니다. 자기 사생활을 있었던 이야기, 직장에서 뭐 실수한 점들, 심지어는 죄 지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교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두 사람만이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가정의 비밀 같은 것들, 우리 남편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든지 우리 자식들이 무슨 말썽을 피웠다든지 이런 걸 구구절절히 모든 성도들 앞에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감성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뇌리에 박혀요. 아, 그래. 아, 저 자매 남편, 저 사람이 전에 그랬다는 그 사람이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되도록이면 사생활 이야기는 아주 은밀한 개인의 비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 가벼운 수다, 농담 이런 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교제를 나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거든 성경 문제하고 믿음,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거든 친절하게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 불화 문제라든지 가정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든 되도록이면은 상담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 남편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걸 간접적으로 야단을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힘을 빌어가지고 남편을 이제 바로 잡겠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 남편을 불러다 따끔하게 야단을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멀쩡하게 보이던 그 형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이상하게 보이기, 그렇죠. 엄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박혀가지고 그 형제를 대하면은 이 말씀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은연중에 눈치가 보이니까 아 목사님이 나의 잘못을 눈치챘구나 하고 그 형제도 떠나고 그 자매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상대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 제가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개역을 읽을 때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이야기이지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걸 모두 다 털어놓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 가정의 비밀들, 사생활 다 폭로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교제하기가 정말 또 힘들어집니다. 선입견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모여서 수다 떨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전파가 돼요. 전파가 돼요.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누구 집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꼬마가 듣고 자기 주일학교 학생회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다 퍼져버려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를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과부를 도와주려거든 진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소일거리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남의 말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 사생활을 누설한다거나 개인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지금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 험담이나 뒷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냐? 오늘 읽은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서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여러분 오늘 만난 성도들 인사 많이 하셨죠? 대부분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아니면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진짜 그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목감기 걸렸다고 하시던데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번에 저 아들이 혹은 딸이 시험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집안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살펴봐야 돼요. 누가 지금 병중에 있진 않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자식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마음이 거기 가 있진 않는지, 그런 필요들을 잘 발견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만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별 얻은 게 없다. 뭐 할 거냐? 만나지 말자. 이거 그리스도인들 모였다 하면은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또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 차라리 집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이렇게 대놓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잡혀가고 핍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잘 권면해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처럼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의 안부와 필요를 살펴보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셔서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장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 또 살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예배에 나왔는데 영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려줘도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교회 가운데에서 쓴 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쓴 뿌리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칡뿌리 같이 조금 쌉싸름한 맛이 나는 그런 뿌리들 있죠? 나무나 풀의 뿌리. 그거 딱 씹으면은, 질겅 씹으면은, 쓴물이 입안에 착 돕니다. 근데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질겨요. 그래야 쓴물 한번 착 돌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같은 것이 나오고 누군가에겐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뱉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꿀꺽 삼킵니다. 다음에 또 뭔가 서운한 일 당하면요. 쓴뿌리가 또 속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또 질금질금 쓴뿌리를 씹으면서 이제 비난이나 원망의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하면 맞아 맞아 그래 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누가 그랬대 뭐 정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안 좋은 소문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것은 오해에서 빚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받아들일 수준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이나 비판에 감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쓴 뿌리가 돋아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기 전에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교회 안에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말하자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나 커피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의 그런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교제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 사람끼리 서로 간에 우리 알고 지냅시다, 얼굴 트고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사귀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는 이 교제를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제다. 구체적으로 구제헌금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뭘 말합니까? 운동하고 음식 먹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에는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는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만나서 사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걷는 것이 바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올바른 삶들이 또 그런 삶들을 통한 선한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숙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나누셨는데 20절 말씀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계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한 가지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꼭 연합해서 삼위일체를 이룬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퍅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모여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의 속임수로 인해서 마음이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데서 일어나요.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언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담 없을 때, 아담 없을 때 뱀이 접근해서 이브를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나서 전리품을 챙길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혼자 있을 때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몰래 챙겼습니다. 만약 아간 옆에 누군가가 다른 형제가 있었더라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모두 다 불살라서 다 태워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너 가로채는 거 안 돼. 그렇게 권면했을 테고 만약 옆에 누가 있었더라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자기 신하들, 부하 장수들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왕궁의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저녁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시원한 바람 쐬려고 옥상에 올라와서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주 모여서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보살피는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하고 나면 뭔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합니까? 채워지는 게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뭘로 채워져야 하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쪽은 피하고 이쪽은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좋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함께 길을 가면 넘어졌을 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넘어지면 친구가 넘어지면 내가 그를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저녁 때 잠자리에 이불 속에 탁 들어가면은 이불이 차가워요. 하지만 아내하고 같이 누우면은 춥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가 공격을 해온다. 두 사람이면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닥을 서로 겹쳐서 꼬아서 만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세겹줄이 나옵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연합해서 단단히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아무도 그 교제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은 또한 우리에게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식칼 무뎌지면, 식칼이나 가위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숫돌에 갈거나 아니면 유리병 같은데 뭐 유리병 목에다가 가위질을 몇 번 하거나 아니면 식칼 가는 그 조그만 틀이 있어요. 금속으로 만든 틀. 그 사이에 식칼을 집어넣고 이렇게 문지르면요. 식칼이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갈려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갈리면요. 싸움이 난다고요?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부딪히면은 나의 원한 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나의 지저분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빈방에서 돌을 닦는 것보다는 함께 만나가지고 모여서 다소 처음에는 조금 마찰이나 충돌이 있을지라도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화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숯불구이 해먹느라고 불 펴보신 적 있죠? 숯불 같은 거 펴보신 적 있죠? 활활 잘 타오르는 숯불이 있는데 집게를 가지고 숯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놓으면요. 불이 금방 꺼집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숯이 자기 열기 가지고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숯불의 열기로 계속해서 숯불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 붙은 장작들 다 헤쳐가지고 따로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럼 빨리 식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숯불, 그걸 다시 한 곳에 모으면 언제 그랬냐 싶게 벌겋게 또 달아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리기가 쉬워요. 함께 모이고 뭐 해봅시다. 모이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은 불이 붙어요. 열정이 살아납니다. 동기력이 부여가 됩니다. 얼룩말들은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습격해 오면은 사자가 습격해 오면은 제일 어린 망아지들을 한 가운데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얼룩말들은 머리를 전부 한가운데로 하고 엉덩이를 전부 바깥으로 삥 둘러 원형으로 진을 짭니다. 그리고 맹수가 접근하면 일제히 뒷발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그 발에 한번 차였다면 사자도 나가 떨어져요. 뒷발에 맞으면요. 중요한 거는 이때 빈 틈이 없어야 돼요. 이 틈이 느슨하게 벌어지면 그 사이로 맹수가 뒤집고 들어옵니다. 정면 공격에는 약합니다. 측면 공격에도 약합니다. 일제히 밀집 대형으로 모여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맹수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교제 가운데 구멍이 생겨서는 안 돼요. 누가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돌아보고 친절하게 말 건네주고 인사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교제에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나 자매들은 한가운데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는 참으로 신기한 점들이 많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러분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셨죠? 그 날아가는 모습이 이제 삼각형 편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 또는 안면은 비스듬히 경사를 그리면서 제일 앞에 선두 한 마리, 그보다 약간 비스듬히 뒤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어떻게 그먼 거리를 여행을 할수 있느냐? 혼자서 날아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힘세고 제일 건장하고 방향 감각 똑바른 대장 기러기가 맨 앞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러기들이 조금씩 날개를 약간씩 겹치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한번 이렇게 팔락 올리는 순간에 부분 진공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 기러기 날개 따라서 팔락 올라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런 거 종이 같은 것들 놔두고 탁 책받침 가지고 종이 위에 덮었다 착 들어올리면 종이가 탁 딸려 올라가죠. 그처럼 위에 있는 힘찬 기러기가 착 날개를 쫙 올리면은 밑에 있는 기러기 날개들이 부분 진공에서 따라서 슉 올라가요. 내리면 따라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러기들은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지치면은 지친 기러기가 뒤로 빠지고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앞장을 서가지고 편대 비행을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참 오묘하게도 만드셨다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장거리 여행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주께서 계신 곳 마지막 결승점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달리기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빨리 지칩니다. 옆에서 똑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이 달려준다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서 배워야 돼요. 얼룩말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기러기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숯불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교제를 하라고는 하셨는데, 뭐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앞서도 웃고 떠들고 가정사 이야기하고 생활사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가? 우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면서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리와 교제가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동반된 예배와 함께 했지, 단독으로 인간적으로 저기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끼리 그냥 인간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늘에 갈수 있는 충분한 보장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도 인터넷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들도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빈방에서 뭐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틀어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가능하지만 예배나 교제를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뭔가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떼어서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떼어놓은 날입니다. 주일이 구약시대 율법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예배와 교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되도록이면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텐데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빨리 친해지고 빨리 결혼에 골이 나려면 제일 좋은 게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자주 안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전화로 교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가능해요. 제 자매 앞으로 카톡 하는 그 스마트폰으로 카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자매들하고 카톡 신방이라고 해서 활발하게 소식을 주고받고 의논도 나누고 친교도 나눕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더 좋은 것은 직접 만나면 더 좋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매체의 도움을 입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정말 멀리서 이 예배당까지 찾아오시는 분들 일일이 제가 광양이나 저 춘천까지 차 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신방 못합니다.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화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비슷한 같은 도시 안에 있는 분들끼리는 되도록이면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꼭 주일날 아니더라고 하도 저 구리 남양주팀 그리고 저기 송내팀 또 저 천안 아산팀 이런 팀들이 있으면은 주중에 좀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생업에 바쁘시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좀 얼굴을 대하고 보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말로만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오해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고 보다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 홍승배 집사님하고 송재근 집사님 이거 아주 잘 활용하십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뭔가를 먹어야 교제가 돼요. 뭐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몸의 피로도 쫙 풀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다 해제가 됩니다. 먹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정치인들 만나면은 꼭 만나가지고 오찬회동이라고 해서 먹으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외교관들 만나면 뭐합니까? 저녁에 초대해가지고 바베큐 파티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사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하고 기업 간에 만났을 때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립니다.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 두 부류가 신랑 측 부모하고 신부 측 부모. 이게 참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아직 결혼 안 했을 때는. 양가 부모들 상견례 하지 않습니까? 상견례. 예, 자녀들 어떻게 결혼시키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출발시키는 것이 좋을까 하고 서로 이제 사위감, 며느리감 이제 보면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 상견례 할 때 그 긴장과 어색한 분위기를 딱 풀어줄 수 있는 게 다 음식이에요. 대부분 음식 나누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테이블 길게 해놓고 무슨 남북회담하듯이 앉아가지고 커피잔 놓고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상당히 삭막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다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도 먹는 거 잘하셨어요. 누구하고 하셨느냐? 세리와 죄인들 만나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집에 가서도 상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와 식사 먹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참 많이 나와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교제를 하라는 이야기지 오늘은 불고기를 먹고 다음에는 회를 먹고 먹는 것만 궁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거. 다른 만남하고는 달리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면 안 돼요. 탁구 치고 축구공 차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요한일서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제의 중심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희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은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드세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수다나 잡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저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나눠주거나 어저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에서 이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거나 이러면은 참 나누는 성경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참 풍성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자기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눌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알찬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생생한 삶의 간증을 다른 성도에게 소개할 때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마귀가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만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만 쫄쫄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이 기특하다고 하지 않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 따라오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 배운 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런 삶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죄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음식도 좋고 재밌는 일상생활 이야기도 좋고 자식 자랑을 하셔도 좋고 남편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화제의 초점은 그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화제의 초점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